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신앙을 흔들었던 것들 중에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좀 나시죠?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제 필요한 것은 세계 곳곳에 이제 신학교 이름들이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학교들이 많이 있고 뭐 제가 사실 영국에서 공부했던 학교 이름도 트리니티인데 이 트리니티가 이제 삼위일체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은 이제 본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신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도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죠? 예. 또 하나 이 성령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물론 이제 창세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일을 하셨지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탄생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 신약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마치 신비 체험이나 명상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걸 듣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보기는 하는데 너무 이 성령의 역사를 현상과 기적, 이적, 병 고치는 이적에만 집중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금욕이 됐단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한 목회자가 이렇게 뭐 바울의 손수건 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덮으면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 손수건이냐 바울의 손수건이냐 이게 뭐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 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약간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신비나 병 고치는 이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2장 1절을 우리 함께 좀 선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기억해야 될 이제 시기인데,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오순, 다섯 개의 십 이래가지고 50일째 모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77, 7 곱하기 7이 49죠. 49가 된 그 다음날 절기를 하나 지킨 것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유래가 됩니다. 이 77절을 왜 지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방적인 역사로 독수리 날개 업어서 그들의 백성을 이끄셨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을 다시 이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내 백성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77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에 대한 의미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탐복하고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일들이 오늘날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하고 탐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을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놀랍죠.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유월절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고 난 뒤에 정확히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서 누가 이거를 거짓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오순절의 역사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데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2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뭐였다 했습니까? 가득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마치 바람처럼 임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이 뭔가 언제 온지도 간지도 모르는 적도 이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3절입니다. 아, 3절 놓칠 뻔했네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현상을 보니까 머리 위에 그 불이 이렇게 막 타는 듯한 느낌을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자,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혀예요. 혀에 일어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이 지금 입, 혀, 언어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을 혹하여가지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베드로의 앞치마 막 이런 데 가서가지고 함부로 머리를 들이미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허리 나가요. 넘어지다가 큰일 납니다. 성령은 그렇게 저속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복잡하고 성령을 마치 자기가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다룰 영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기 역사를 하실 때에 5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뭐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낳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지금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른 언어로 얘기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이 소통의 역사를 성령이 이루셨다. 목적이 있겠죠. 자, 여기 그 이들이 모인 출신들을 9절 이하에 보면 쭉 뭐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지역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제 음성 잘 들립니까? 예. 네. 지역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동서남북 각국에서 이제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이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보다미아 이게 약간 북쪽을 의미하고요.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이 고린도 쪽을 얘기하고 아시아 쪽에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애굽은 남쪽이죠. 구레네에 가까운 곳이고 리비아 사막 지역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뜻이죠. 자, 11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언어로 각 하나님의 말함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걸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교만하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창세기 제가 이제 표현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11장 바벨탑. 바벨탑은 단순히 탑만 세운 것이 아니고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그 중간에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보시고 좀 웃으셨다라는 느낌이 웃었다라는 표현 창세기 11장 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이 저 지구 땅덩어리에 내가 만든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막 쌓아올리는데 가찮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한번 어디에 쌓았나 한번 보자 하고 껄껄 웃으면서 이 바벨탑을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갈등과 분열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임했다고 했죠? 혀. 혀에 임해가지고 언어를 통일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새로운 역사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모였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도 나오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한 다섯 그룹이 됩니다. 거기 출신들을 보게 되면 노예 출신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있고요. 귀족도 있고 상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이라키적으로 최고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밑에서 줄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각종이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희한하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리더십들이 이렇게 다섯 여섯 그룹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는지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각자 다른 사고, 각자 다른 문화, 각자 다른 마음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모일 때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3절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평안의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 번요. 예,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게 교회 리더십이에요.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왜? 4절 말씀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 한 패밀리가 되어야 한다. 제가 올해 그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세례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고 벌써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례는 좀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부, 우리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사랑부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이 벌써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들에 맞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림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그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달에 이제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세례를 베푼 굉장히 저는 이제 흥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피부가 좀 까만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영적으로 입양한 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루이스인데 제 성을 따서 김하고 이름을 이수라 이래가지고 김이수라고 해서 아빠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들어오는 아이를 올해 11월에 세례를 줄 예정입니다. 제가 참 기대가 되고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만의 교회가 아니라 인터내셔널적인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 몸짓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애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이주 배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될 것이에요. 독거노인들,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분들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와서 위로받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 언어를 통일케 하셨는가?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자,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성령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막 기적이나 손수건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냐고. 뒤에서 받아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주는 것도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뿐히 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안 넘으면 디디 미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시장 난잡한 어떤 뭐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 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의 노예에서 허덕이는 그들을 건져 올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이 광경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마치 이제 성령에 취한 사람 보고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한 번쯤은 해보셨지? 저는 어렸을 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술 마시고 계시고 저녁에 잘래가도 젓가락도 들고 계시고 술 취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어느 그 우화제비 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개가 되고 두 번째는 원숭이가 양이 되고 개가 되고 원숭이 되고 이 순서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부터 시작하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고요. 상제에 가서 제가 어느 날 오랜만에 식사를 하는데 저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옆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될 것을 그냥 데시벨을 80, 90으로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한 거 또 하고 얘기한 거 또 시끄러워가지고 나 밥을 못 먹겠대. 그래서 밤에 절대로 상제에 잘 안 갑니다. 술에 취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술의 힘에 의하여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현상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여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엘서를 이제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무시해도 되는데요. 설교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설교와 예배를 통하여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즐겨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성령의 사역이 온통 다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딴 생각을 하거나 에이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엘서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증명을 해요. 베드로가 1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성령에 감동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이 3시 뭐 6시 이럴 때 거기다 플러스 6을 더하면 정확히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럼 3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 돼요? 9시에 됩니다. 이 시기는 아침 9시를 얘기해요. 야 생각해봐라. 이들이 낮술을 아침부터 술 마셨겠냐? 120명이 모여가지고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든지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보통 3시간 간격으로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침 9시에는 그 절기 때는 9시를 금식을 해서 12시에 첫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은 아침부터 술 마신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선포해 보겠어요. 자, 16절, 17절 함께 선포해 봅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요엘이 얘기했던 세 가지 단어 있잖아요. 예언, 환상, 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이용하셨던 것이지만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새로 이 구약의 툴들을 사용하셔서 새롭게 새 장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미래를 점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언어를 따져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청소년기 시대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세상 도처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작정하십니까? 말씀이 충만할 때 말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이 시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계속 심어주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 세대들이 될 것이다. 어떨 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조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봐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된다.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여기 많은 분들이 늙은 분들이 많으신데 목사님 제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인도해보고 병원을 이렇게 가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피부가 어둡고 표정도 어둡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의 분위기는 정말 암울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병원을 가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계시록 학원을 마감을 하고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쯤에 나올 텐데 계시록을 이제 딱 마침표를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데 제가 볼 때 모래시계를 이제 딱 거꾸로 엎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래의 시계가 닿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이요, 공포요,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품에 안으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날이 사는 삶이 절망이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것이죠. 곧 주님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 뭐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자, 이 사명이 있으니까 내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뭐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든 자녀를 위해서 건면하시든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여러분 오늘 제일 젊어 보이세요? 오늘 사진 찍어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최후에 신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만큼 나에게 주어진 인생만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처럼 더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때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짱 그렇게 늙어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 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하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쭉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낸 기사를 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여바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죠? 출애굽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피와 불과 연기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백성을 이끄시는 이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서 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우리 24절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줄 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망의 고통이라는데 줄을 짤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언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사냥꾼의 덫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냥꾼의 덫에 의하여서 매여 있을 수 없으신 분이고 모든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서 풀어 헤치셔서 죽음이시고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모든 인생은 저를 비롯하여 하나도 누구도 예외 없이 사냥꾼의 덫에 묶인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사냥꾼의 덫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가장 힘쓰시는 그 일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을 함께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 표현하십니까?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주라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이 신학적 표현으로 내주하심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바람과 같이 내가 알지 못한 어느 순간에 바람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거나 하든 상관없는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라 표현할 수 없는데 이미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rebirth,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어디서 자라야 되냐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모여서 함께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많은 회의보다도 모여서 기도에 시간을 더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건 어느 순간 하나가 되지 않은 모습을 봐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소견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들을 묶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쭉 보게 되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런 표현이 있고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모여서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채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술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들마다 빠지는 것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노래에 빠지기도 하고 음악에 빠지기도 하고 영화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살다 보면 중독 증세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근데 심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중독 증세를 어떻게 뺄 수 있냐면은 더 고급스러운 더 영화로운 더 밝은 것에 빠지면은 거기서 자연이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죠.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의 그 흘러나오는 물이 성령의 충만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나오는 흘러나왔던 물이 먼저는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가슴에 잠기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넘쳐 이런 표현인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보십시다. 화면을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 살고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까지도 뭐하고?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령의 충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가 섬기는 부서에 되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과 같은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을 사보면은 사과가 썩은 부분과 썩은 부분이 닿으면 금방 썩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닿으면 되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값싸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자녀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에게 도전 주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중심과 생각이 성령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변환점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